드디어 대망의 새해 2019년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한 해를 시작을 하셨습니까? 지금 12시 한 30분 되었는데요. 불과 이제 새해가 된 지가 한 30분밖에는 지나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배 종을 땅 치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요 30분이 지나오는 시간들까지 여러분의 생각에는 또 여러분의 마음들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올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2019년도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2019년도를 살아본 경험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요, 또 젊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렘넌트들도 한 번도 이 길을 걸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새로운 시간에 도전하는 기대감이 있겠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구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사를 펼쳐 주실까? 이런 기대감, 이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낯선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혹시라도 어려움들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조바심,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그러했지 않았겠느냐?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여호수아, 그에 따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새로운 언약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땅으로 우리는 함께 들어가노라. 그런 기대감, 상당히 부푼 이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었을 줄 압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두려움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땅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여호수아,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들이 많이들 일어났을 줄 압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14년 전에 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44살의 나이에 미국 이민 목회를 한다. 사실은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30대 초반, 뭐좀 젊었을 때 이제 야심을 가지고 또 결단을 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 44살의 나이는 사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결단하고 이제 들어올 때에 그 마음속에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아마 잘해낼 수 있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제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아마 나도 잘해낼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 관심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이 미국 땅 내가 꿈꾸지 않았는데, 그리고 처음 밟는 이 땅을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막 그런 두려움, 조바심, 막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잡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너는 마음을 강의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스승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움들이 다 있으시죠? 내가 잘 아는 길은 힘차게 자신있게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간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낯선 장소들, 심지어는 참 멀리 이국말리 다른 곳에 갈 때는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이런 두려움과 조바심이 있기 마련이거든. 자, 이런 수치로 우리는 2019년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스승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라. 임마누엘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에덴 장로교회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를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데 어떤 언약을 잡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언약, 무슨 언약을 잡고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뭐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물론 열심도 있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신실하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확실한 언약을 잡고 출발하는 그 삶하고 언약을 잡지 못한 삶은 여기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또 내 자녀들은 우리 온 교회가 어떤 언약을 잡고 우리가 출발할 거냐? 그래서 원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복음 사랑, 예배 사랑, 교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처음 출발하면서 이 하나님 주신 목표를 꼭 잡고 출발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든 내가 복음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든 내가 예배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든 내가 교회 사랑하고, 이 한 해가 되어진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해 동안 엄청난 축복 응답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꼭 붙잡으시고요, 여기 따른 실제적인 응답들을 확실하게 누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복음을 사랑해야 할까요? 자, 눈을 좀 떠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피곤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잡지 못하면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올 한 해 허탕 칠 수 있습니다. 딴짓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는 전혀 동떨어진 세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작들인데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언약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시고 제가 오늘 길게 하지 않을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복음을 사랑해야 될까요? 예? 적어도 목회자가 한 해의 목표를 복음을 사랑하자고 잡았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왜 복음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죽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느냐? 친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했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자식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 이익이나 동의를 따라서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영원한 축복 속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질보다도 복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명예 인기보다도 이 복음이 밀려나고 있더라고요. 내 욕심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어야부터 그때부터 이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 가지고 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까지도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가서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망치로 맞은 듯이 멍해졌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을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장담하고 떵떵거렸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나는 도망한 사람이 아니냐? 주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냐? 너무 가슴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지금까지 주님 배반한 놈입니다. 나 살겠다고 도망한 놈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못 살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베드로를 향해서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다윗의 중심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속한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든지
내게 속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다 배설물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여러분 올 한해 정말로 복음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온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첫 번째, 오직 복음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사랑해야 될까요? 왜 예배를 사랑해야 됩니까?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냐? 왜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그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절친한 사람과의 관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 예배 사랑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예배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예배 생활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한번 갱신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로 예배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요,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배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요, 내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업도 같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로 그렇다. 혹시 여러분 동업할 수도 있고 같이 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딱 보시고 저 사람 제대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사업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손해나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예배 속에 있는데 이 말이 박 목사의 거짓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할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 준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예배하는 사람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거?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인생 사랑하는 것?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소리문답 지혜 1장 1조에서 뭐로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아니 이전부터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배에 생명 걸자고 해도 생명 걸은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바쁘면 안 되고 피곤하면 안 되고 재미없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도 복을 못 받아요. 아이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지지도 못 살까, 이렇게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있는지 이게 먼저 확인되시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중요한 답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요 은혜 받는 현장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현장에 내가 서지 못하면 내 인생은 천길 만길 낭떠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들의 그 중심의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상처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분노, 미움, 증오, 이런 시기 질투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왜? 예배를 통한 은혜가 지금 받지 못하니까. 그게 가인의 현장입니다. 가인이 예배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창세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시면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는 예배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엉뚱한 예배했거든요.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보니까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졌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하는 말로 열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마음의 결과가 뭐죠?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자기가 예배에 승화하지 못한 것은 강지 못하고요, 자기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았다는 그 분노감, 질투심 있죠. 이게 이제 터지롱 끔찍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지속되는 사람은 나를 향해서 욕을 하든지 모함을 하든지 함정에 너무 떨이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모든 매사가 다 걸립니다. 심지어는요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웃음을 띄워도 저게 나를 깔보나 나를 비웃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못마땅한 일들이 자꾸만 신이 납니다. 왜? 은혜 받지 못하니까.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진짜로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를 찾게 되면 교회 안에 문제들 다 사라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흐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흐물이 다 덮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까요 분노, 시기, 질투, 정오, 상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쉬워야 되는데 더 어려워요. 왜? 세상이 너무 타락했으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이 악한 세상을 절대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 받는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으려 했습니다. 이번 한 해에 여러분 좀 마음의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52주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요. 다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까지 하나님 내 핑계되지 않고 어떻게 했든지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고 내 영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시고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 사랑이죠.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가장 소중한 교회. 자,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슬픈 장면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제 하는 말들인데요. 22절에 다시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말은 이별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은 28절에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양떼들을 돌보도록.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승도들이 있습니다. 갈고한 승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양떼들을 돌보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그 단체가 뭐냐면은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교회보다도 더 소중한 단체는 없어요. 아무리 정부의 중요한 기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모이는 중요한 그런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요 온 신도들이 더불어서 함께 부대끼는 장소,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충만한 데가 어디냐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숨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교회의 소중함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내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에덴 장로교회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일들이 다 이렇게 나게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요, 절대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이간시키는 일에는 절대로 동참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군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분도 없는 일반 우리 평신도들이요, 장로님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 관심 주지 않은 군사님보다도요 훨씬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 신을 통해서요,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는 반드시 든든히 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이요 교회를 너무 떨게 해도 여러분 절대로 사단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간시키는 일에는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지 마시고요, 항상 교회 사랑. 저는 우리 평신도들에게 제일 큰 축복은 이라 생각합니다. 한 교회를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섬길 수 있는 것. 목회자는 떠나가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곳저곳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를 간다든지 멀리 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시는 동안에는 이 에덴 장로교회를 죽을 때까지 섬기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이 교회를 섬기도록.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아끼고 주의 종들을 사랑했던 그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복을 받더라고. 그분들이 많은 법이 없더라고. 심지어는 자손 만들어 축복을 받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좀 불러일으키고 싶습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이 박을 받으실 복이니까요. 당신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했습니다. 이 교회 정말로 사랑하시고 또 그에 따른 응답을 계속해서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편 7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다윗의 중심은요 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다윗이 시도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또 중요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왕이 된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무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시편 84편에 보시면요 고라 자손들의 쭉 시들이 있는데 그게 뭐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나이다. 그들의 마음들이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어떤 자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반역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 다 묻혔습니다. 매장되었습니다. 겨우겨우 그 자손들이 좀 살아남았습니다. 이 살아남은 자손들이 늘 하는 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노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자손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육체가 하나님의 전을 갈망하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쇠하게 해졌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얼마나 갈망했던지요. 내 마음이 쇠하게 해질 정도로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요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또 가야만 합니다. 물론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 정말로 복음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앞길과 걸음걸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들과 더불어서 한번 이 언약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겠죠.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사랑하는 한 해가 됩시다. 예배 사랑하는 한 해가 됩시다. 교회 사랑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이 누리십시오. 예, 우리 한 1분 이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뭐 다른 거 다 잊어도 됩니다. 근데 딱 세 단어입니다. 복음 사랑, 예배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이 세 가지 사랑을 통해서 올 한 해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축복 속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1분 동안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복음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또 교회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이 기도의 제목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우리 온 교회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두려움도 있고 초바심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죄종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또 죄종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미움도 슬픔도 아픔도 다 떠나가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죄종들의 삶 속에 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